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리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그런데 이 기독론에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안에 두 번 나타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First Coming and Second Coming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초림에 대해서 한 30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거의 3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는 훨씬 부피가 적잖아요. 신약에는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초림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초림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벌써 세상 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끝이.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초림 사건이에요. 초림. 그런데 한 번 더 역사 안에 그분은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그때는 죄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분은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다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차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오셔야만 했을 그 이유, 그 필연적인 이유와 초림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야 할 첫 번째로 역사 속에 오셨어야 할 그 필연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유일한 미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미션이 있었다면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속죄 사역의 완성. 자,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이 성전에는 오셨지만 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키세덱의 반차 혹은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이에요.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그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그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초림, First Coming과 관련된 증언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하늘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님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6절 말씀에서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구속사역을 종결하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을 통한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톨릭처럼 미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사란 말이 제사란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는 완성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이미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심, First Coming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셨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야 할 다른 몇 가지의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일관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일관된 예언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래의 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의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여러분과 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린 다 남녀합작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분이 내 머리, 내 머리가 뭐냐?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동정녀 마리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자 주전 700년 전, BC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야만 했죠. 거의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있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다. 오셨잖아요.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초림하셔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류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 같은 분.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대답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거룩한 삶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우리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perfect example, 완벽한 모범이 있다면 있어요. 딱 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책은 절대로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유명한 책, 토마스 아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example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example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이제는 재림의 필연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분은 다시 오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 말을 바꾸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을 벗어났습니다. Penalty of sin, 죄의 형벌, 그게 지옥이에요. 이제 지옥에서는 벗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형벌은 벗어났지만 죄의 파워,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죄의 세력과. 엎치락뒤치락 죄를 짓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라고 부르죠. Sanctification. 언제 성화가 완성될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아예 죄라는 존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에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 영화로움의 소망을 위해서 성경은 이런 약속을 줍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두 번째 나타나시면 그의 재림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완벽하게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게 돼. 우리의 인격이 완성돼요, 그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길. 옆에 사람에게 조금 있으면 당신의 인격도 완성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당신의 인격도 완성되십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재림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 우주적 목적이 있어요. 재림하셔야 할 우주적 차원의 목적. 그건 뭐냐?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알파가 되신 분이 구속사의 오메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함의 세력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어요. 언제 죄가, 사망이, 악함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분은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먼저 심판해야 세상이 깨끗해져요. 네, 구원의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리를 마태복음 25장 31절이야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진리를 펼쳐 보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5절은 이 심판의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 마지막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불못에 던지운다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는 더 커다란 또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신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로운 의지예요.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뭐냐? 기후위기예요, 사실. 기후위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인 지구를 우리가 오염시키고 더럽힌 우리들의 과오를 우리가 그날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와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메탄 등의 온실가스의 급증, 거기다가 핵무기 실험까지 결과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의 현상,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증가, 해수면의 상승은 지구 전체의 생태계의 붕괴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인류는 인류 문명 전체가 지속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물어야 할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머리가 이고 있는 이런 하늘, 이런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승천하시면서 잠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대 크리스천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라나타, Lord Jesus come,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 크리스천들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던 저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역사 안에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이, First Coming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941년 12월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 그 이후 필리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도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을 위시한 극동지역의 미군 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어요. 자, 미군과 필리핀을 이끌고 필리핀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당시로는 일본군이 상당히 우세한 전력으로 필리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맥아더 장군의 신원을 염려해서 잠시 동안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철수할 것을 오더합니다. 지시를 내렸어요. 1942년 3월 11일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가면서 자기를 전속 나온 필리핀 군 동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유명한 약속을 남깁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그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보호하고자 했던 필리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1944년 10월 20일 미 제6군단을 이끌고 필리핀 중부의 레이테만에 도착하면서 더글러스 맥카더는 다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People of Philippines, I have returned. 필리핀 백성들이여, 나는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말이죠. 2년 7개월 만에 그는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성도 약속을 지켜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그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 역사 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우리도 인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메라나타, 메라나타, 아멘, Come Lord Jesus,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를 점검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할 삶을 살았을까요? 메라나타, Come Lord Jesus,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